제34장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 시간 1936년 10월 15일 오전. 장소 하문. 사람의 문제이지 기술의 문제가 아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사람을 매혹하여 그분 자신에게 돌아오게 할 때 어떤 이는 생각으로 통과하고 어떤 이는 감정으로 통과하며 어떤 이는 의지로 통과합니다. 보편적으로 말해서 의지로 통과하는 이가 가장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가 좋다고 여기고 많은 진리를 알기를 바라며 또한 다른 사람들이 참 말씀 위에 세우먹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성경을 읽으며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가도 압니다. 만약 그들이 성경에 대한 해석을 모른다면 마음속에서 괴롭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을 알게 되면 크게 기뻐합니다. 이렇게 생각 속에서 성경을 만지는 사람이라고 반드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이 좋지 못하면 물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쉽지 않겠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생각 속에서만 교리를 이해하는 이가 반드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다지 총명하지 않고 아는 것도 많지 않지만 아주 열심이고 쉽게 웃고 쉽게 울기도 하며 감정이 풍부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만질 때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아주 쉽게 격동됩니다. 그들은 오직 안에서 뜨겁게 느낄 때만 일을 합니다. 일단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 사람을 보기만 하면 복음을 전하고 목이 쉬어도 말하려 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은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일단 열심이 지나가면 열 사람이 밀어도 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한 종류는 큰 혼을 가진 사람으로 처음 올 때는 아주 뜨거워서 어떤 때는 불타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와 같이 뜨거워지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어떤 때는 사람들과 함께 웃습니다. 그러나 한때가 지나면 그에게 한 사람을 인도하라고 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감정에 따라서 사람을 만지는 사람입니다. 그가 열심을 낼 때에는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식어질 때에는 조금도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청명하고 감정도 좋고 성경 지식도 많으며 사람을 봉사하는데 아주 열심히 있는 것들은 모두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에게 하나님에 의해 만진 바 되지 않은 어떤 면이 있다면 이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습니다. 이 면에서 만져져야 하는 부분은 사람의 의지입니다. 만일 사람의 영이 죽은 것이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도 없게 됩니다. 영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은 모두가 새로운 영이요 거듭난 영입니다. 이 거듭난 영은 곧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한 연약한 형제 안에 거하는 성령과 바울 안에 거한 성령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기만 하다면 우리 영 안의 새 창조는 모두가 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편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주님의 산 생명을 살아내는데 이 살아냄은 각 사람에게서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천연적인 방면의 영향에 달려 있습니다. 천연적인 방면에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 등은 모두가 사람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고 우리의 거듭난 영은 새 사람, 속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외면에는 여전히 겉사람, 옛사람, 곧 본래의 사람, 죄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옛창조에 속한 생명은 여전히 있습니다. 속의 새 사람은 겉사람을 경유하여 살아나오기 때문에 각 사람이 살아내는 상태는 각각 다릅니다. 안의 생명이 겉사람의 장애를 받기 때문에 이 겉사람은 반드시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많은 장애가 있을 것입니다. 겉사람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음. 이미 주님을 믿고 거듭난 믿는이가 주님의 생명을 살아내려면 반드시 두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새 생명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는 헌신이며 이 헌신은 겉사람을 주님께 드려서 속의 새 생명을 살아낼 수 있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집에는 건물 자체와 건물 밖에 빈 땅이 있는 것에 비유됩니다. 가령 건물 자체가 속 사람이라면 건물 밖에 빈 땅은 겉사람이 됩니다. 만일 건물 밖 빈 땅이 집 주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사람이 믿은 후에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헌신은 속사람이 이미 주님께 속한 것과 같이 겉사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의 안에 구원 받았냐고 물으면 이미 구원 받았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의 겉사람은 아직 처리를 받지 않았으므로 그의 안에 생명이 장애를 받아서 흘러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야 할 뿐 아니라 우리는 겉사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완전히 주님께 드린다면 그는 주님의 생명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이 있지만 그들의 헌신은 완전한 헌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호에 따라 헌신하는데 자신이 헌신하기를 좋아하는 것만 헌신하고 자신이 헌신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헌신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두가 생각과 감정 안에서 그들의 육체를 만족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감정 안에서 주님과 왕래하지만 의지에 있어서 주님과 왕래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성경의 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 24장 혹은 계시록을 잘 강해한다면 들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힘을 쓸 필요가 없고 어떤 대가를 지불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의 설교를 다 들은 후에 집에 돌아가 마음속에 기뻐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감정이 대단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을 위해 일합니다. 그들은 감정이 냉담한 사람보다는 좋지만 그들은 바다의 파도와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들은 어쩌면 스스로 아주 열심으로 말씀 한편을 예비해서 설교를 다한 후에는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내가 전한 이 말씀은 얼마나 훌륭한가.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었고 청중이 다 찬성했다. 결과적으로 저녁에는 너무 즐거워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육체의 활동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외면적으로는 주님을 섬기지만 사실상 자신을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지를 완전히 주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의지는 반드시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되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주님으로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관리하게 하여 그들은 더 이상의 재촉에 따라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럴 때만이 진실한 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격. 나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마땅히 이 일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의지를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강요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당신이 자원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나의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내려놓으려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한 번은 항주의 자매 집회에서 두 자매가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환경에 따르는지 혹은 성경 말씀에 따르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원칙에 따르는지를 물었습니다. 나는 이 질문을 받고서 안에서 아주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그런 후에 나는 굳은 말로 그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님을 말했습니다. 비록 모든 방법이 틀리지 않고 어떤 때는 그것을 따라 모두 행하고 방법이 한 단계도 안 틀렸다 해도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습니다. 내 두 눈은 계속해서 그 두 자매를 주시하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둘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분명치 않으면 모든 방법이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많은 문제를 물어볼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사용하시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람과 천둥을 사용하시고 혹은 어린아이와 나귀를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은 다만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합당한가를 물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소돔성을 파멸하려 하실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내려와서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의 뜻을 알 수 없고 친구라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간격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분이 하시려는 일을 숨길 수 없으셨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친척이었고 영적인 지식도 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려는 일을 롯에게 알리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알리셨습니다. 오늘 만약 롯이 내게 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어찌 우스운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격이 있었고 롯은 자격이 없었습니다. 롯에게 온전한 지식이 있었을지라도 롯은 여전히 롯인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롯입니까? 오늘날 허다한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주의합니다. 물론 방법을 배워야 하지만 반드시 아브라함이 되기를 배워야 합니다. 롯이 가장 좋은 방법을 배웠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는 세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을 처리하지 않았고 그의 위치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자신의 어떤 곳에 죄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 어떤 일에서 불의하지는 않은지, 사람에 대해 거리낌이 있지는 않는지, 행위가 느슨하지는 않는지, 말과 행동과 태도는 합당한지, 어떤 것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크고 작은 죄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장애를 줄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점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에 대하여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기점이 있고 계속이 있습니다. 만약 기점이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점이 있은 후에 계속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일생 가운데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헌신한 날이 있었습니까? 주님께 헌신해서 전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헌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잠시 뒤로 하고 다만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절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만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형제 자매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동으로 향하라면 동으로 향하고 어떤 사람이나 일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눈은 동쪽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날 주님의 사역자의 위험은 일을 중심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과 사람과 일과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오직 하나님 자신을 주의해야 합니다. 계시록 가운데 일곱 영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땅과 관계를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준행하기 위하여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때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점입니다. 이 기점이 없으면 당신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장애를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계속임. 절대적인 헌신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작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일에 있어서 계속 진보하려 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계속적으로 모든 장애를 처리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에게 강퍅함과 질투와 교만 등이 있다면 작은 일마저도 당신으로 영적인 병이 나게 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합니다. 당신이 귀로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방망이나 탁자로 귀를 막을 필요 없이 작은 손가락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이러합니다. 작은 간격이 조금만 있어도 그 간격이 우리를 막게 되어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합니다. 언젠가 나는 화수은 교사와 화원에서 산보를 했었는데 우리 두 사람은 다 피곤을 느껴서 나무 아래 의자 둘을 가져다 놓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하늘에 아름다운 별 하나가 있지만 나뭇잎 하나가 그것을 가리고 있어서 볼 수 없네. 네 형제, 만약 이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별을 보는 각종 방법을 가르쳐준다면 이런 방법들이 설령 다 정확하다 하더라도 나의 입장과 위치가 옳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볼 수 없는 것일세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가 내게 한 말을 나는 오늘까지도 여전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작은 나뭇잎 하나가 큰 별의 빛을 가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려지는 것은 조그만한 간격 때문입니다. 당신이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으나 얻지 못할 때 당신은 방법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사람을 고쳐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면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분명 간격이 있거나 혹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었는데 당신이 순복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철저하게 처리한 후에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사람이 어떠한가를 주의해야 하며 방법이 어떠한가만을 주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다름. 동일한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도 반드시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용감하게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자 사울은 갑옷을 다윗에게 입혔지만 다윗은 그 갑옷이 몸에 맞지 않아 걸을 수 없어서 벗어버렸습니다. 상해에 있을 때 언젠가 나는 나의 옷을 6형제에게 준 적이 있었는데 그는 입어보고는 너무 조여서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은 내가 입기에는 가장 몸에 잘 맞았습니다. 우리는 옷을 만들 때 반드시 우리 몸의 크기에 따라 만들어야 입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 정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어렵고 어떤 사람에게는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쨌든 당신으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알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이 다만 계속해서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모든 장애를 처리하여 하나님과의 정확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함. 나는 여러 차례 형제들에게 득조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고 묻는 일에 대해서 나는 언제나 나는 이러한 문제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기 시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얻는다면 이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헤아립니까? 지구, 태양계, 우주가 아무리 광대하고 무한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한 죄인, 땅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높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신약은 이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모든 예비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면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은 할 수 있으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먼저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야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런 후라야 그분의 종이 되어 그분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먼저 주님의 친구가 되었는지, 주님과의 사이에 어떤 간격은 없는지, 또한 주님의 뜻을 아는지를 물은 후에야 주님을 위해 일할 종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